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을 따라 주신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 백성들이 그들의 발로 밟아서 정복하여 승리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을 따라 선물로 주셨다면 아무 수고 없이 싸우지 않고 얻어야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발로 밟아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셔서 그들 앞에서 싸워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승리는 보장된 것이기에 그 땅은 선물로 주시는 땅이며 동시에 그들이 승리하여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은 전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지혜도 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 빌립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과 순종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 선택, 결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타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인간의 마음속에 판단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명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회복되어 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적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순종해가는 회복이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순종과 믿음과 결단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처럼 선물로 주시는 땅이며 동시에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며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수아 그 인물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명령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싸울 전쟁에 대하여 인간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오직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은 그 말씀이 곧 승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이 가진 어떤 자원과 능력과 무기와 계획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이 전쟁의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준비시킨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지휘관을 불러서 준비시키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내용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휘관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다도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도 아닙니다. 확신과 또한 권위를 가지고 그 지휘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면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광야 시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로 그들이 음식을 삼았지만 이제 장차 들어갈 땅에서는 그들이 직접 수고하고 얻고 추수한 열매로 그들이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열두 지파 중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는 것은 민수기 32장에서 이제 모세 시대에 그들이 요단 건너편을 정복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러는 시점에서 이 두 지파 반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계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에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들은 이곳에 남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단 남자들은 다 같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은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고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주저했다면 혹은 말을 바꾸었다면 그 또한 여호수아로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백성들은 기쁘게 순종합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권익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두 가지 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생명을 내건 헌신의 서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불안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날 때 모세에게 100% 순종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10차례 이상 하나님을 시험했고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또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마음속에 아닌데 내가 아는데 마음속에 당신들 불순종 많이 했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거짓말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 거짓말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모세에게 100% 순종한 것처럼 말한 것을 진위를 따지면서 그 말 틀린 것 아닌가라고 따지지 않고 그들의 이 헌신적인 마음을 기쁘게 받고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함께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송을 부르지만 가끔 어떤 얼굴은 축복이 안 나오는 그런 얼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아, 나는 저 사람은 축복할 수 없어. 그리고 돌려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 시절에 모세에게 반역하고 또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진정 순종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소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앞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 번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주셨는데 이제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는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 회중들을 통해서도 함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이중적 소명, 부르심,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인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 들려올 때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분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는데 그러라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절로 흔들면 그 멈춰야 됩니다. 당신은 절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말을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의 확신과 성도들로부터 오는 그런 부르심, 이중적 소명, 하나는 내적 소명이고 하나는 외적 소명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 백성들로부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들려올 때 여호수아는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이 전쟁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여호수아 자신이 그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13절과 15절 두 구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이 전쟁은 안식을 주시는 전쟁이다. 안식을 얻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안식을 전쟁을 통해 얻는다라는 말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안식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인식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며 동시에 가나안 땅 사악한 가나안 족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며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두 가지 의미의 안식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안식이죠. 그것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그것을 안식이죠. 여호수아 21장 4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이 결코 맞서지 못하는 그러한 안전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안식은 물리적인 안식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안식을 위한 전쟁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의 안식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화, 기쁨, 행복,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이 안식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봐야 하는데 오늘 1장 후반부에 이 여호수아가 언급한 이 안식이라는 두 번의 언급이 있기에 1장 부분에서 히브리서 3장 4장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 안식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했을 때 누리게 되는 안식.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8절과 4장 4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4장 4절.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두 구절의 대조점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불순종한 이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보고를 따름으로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을 가리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로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4장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여호수아의 지도력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전쟁했던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것을 도와주려고 주는 역사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영어의 세바트라는 단어의 기원인 세바티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시간과 때에 초점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에 기원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맥락에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경험하는 안식, 시간 중심의 단어인 것이죠.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상황으로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는 장소적 의미입니다. 한 구절만 빼놓고 이 4장 전체에서 쓰는 안식은 장소적 의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의 안식인 겁니다. 왜 이렇게 두 단어로 사용했을까? 이것은 헬라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거지만 이원론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의 대적이 사라지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사단과 용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 공간 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몸이 딛고 사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안식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이 안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안식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4장 4절을 다시 보면은 어디엔가 제7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께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천지창조로 힘드셔서 쉬셨다. 우리의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상태가 곧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7일에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의 완성으로서 last in creation, 창조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first in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은 만물과 특별히 인간과 나누시기를 원하신 것.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나누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도 그 안식이 펼쳐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안식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게 아니라 피조세계에 있는 안식을 깨뜨렸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 전쟁을 안식을 차지하는 안식이라고 안식을 차지하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얻는 안식을 4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지는 못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실제 안식이 남아 있다. 또 다른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안식을 잃어버렸으나 이제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것은 얻지 못했다. 여호수아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 그것은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 얻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안식이 뭡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여 누리는 안식,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안식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이 우리의 순종 없이 그냥 이 안식을 주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장 2절에 그 안식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들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믿음으로 연합시킬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얻는 전쟁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기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때로는 당황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전쟁을 허락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싸우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함으로써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